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인 충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나라에 충성한다 했을 때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로열티에 가까워요. 로열티에 로열 그러니까 충성됐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뭐 allegiance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allegiance allegiance 이걸 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ness가 되어집니다. 이게 좀 달라요. faithfulness라고 하는 이 충성 이제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됐는데 영어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이라는 내용이 근데 이 faithfulness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 충성은 loyalty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뭔가 좋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의 깊고 철저하고 헌신되고 충성되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진실하고 믿음직하다는 뜻이 이 faithfulness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번역된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Faithfulness, man of faithfulness, 충성된 분,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본받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점 충성된 사람이 되겠죠. 자, faithfulness, 충성됨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직함입니다. reliability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까요? 그냥 thoroughly dedicated, 철저하게 헌신된 그리고 혹은 reliability 그러니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딱 맡기면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충성된 일꾼의 종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충성되다 신실하다 했을 때는 남편이 나가서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믿어주는 거 그냥 이 사람은 절대 나쁜 짓 안 할 거야 딴 짓 안 할 거야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뭘 하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충성당하는 그 의미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리고 바로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참으로 꾀부리지 않고 충성하셨습니다. 딴짓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 맡겨줬을 때는 완전히 맡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충성된 분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의 그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쉴 틈 없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나오는 말씀도 읽어보면 아침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낮 시간에는 자신의 제자였던 병든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가서 이제 신방하신 후에 병자들을 하루 종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물어서 오늘 본문에 해가 진 다음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아마 밤늦게 주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보면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거의 살인적인 일과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 일과가 자신의 삶의 하루 일과가 자세히 가감 없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의 하루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까지도 알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까지도 예수님은 하루 어떻게 일어나셔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주무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루 일과표가,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가 오늘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삶에 이렇게 하루 일과표가 나타나 있으면 그게 믿음직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아내와 남편 가운데 갈등이 되냐면 남편이 나가서 뭐 하는 짓을 몰라요. 하루 일과를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일은 3시에 끝났다는데 8시에 들어와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숨겨진 시간, 그 5시간은 뭐,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도 답도 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문제로 늘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도대체 세월호 7시간이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탄핵에까지 영향을 미쳤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세월호 7시간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7시간을 아베 일본 총리의 총리 일정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 문제로 여겨져서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지요. 청와대 최측근 관계자들 외에는 아무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뭘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에 한국 대통령은 종적이 묘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오후 3시쯤 미용 담당자들이, 얼굴 가꾸는 미용 담당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정황만 있을 뿐이지 세월호 참사 당시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시달리게 된 거예요. 종적이 묘한 거예요. 말해도 답변이 없어요. 뭐 떳떳하면 얘기할 텐데. 세월호 7시간이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을 수가 없는 리더라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위기 앞에 대통령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물어봐도 답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적이, 근데 예수님은 종적이 묘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이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가 클리어하게 모든 사람에, 이게 믿음직한 리더. 일본은 우리가 참 따라가기가 좀 배울 점들이 많죠. 일본 총리 아베 일정은 아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거의 분 단위로 대중에게 공개돼요. 어디에서 누굴 만나 몇 분간 대화했는가까지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과 관련된 혹은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거의 겪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총리 동선이 완전히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총리는 15분 안에 재난 현장에 서게 된대요. 재난 현장에 언제 어디서든 15분 안에.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연히 국민들은 근무 시간에 분 단위로 열심히 일하시는 충성된 총리를 믿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분 단위로 자신의 일정이 대중에게 공개되셨던 분입니다. 새벽 미명부터 밤이 맞도록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과 같이 대중들에게 보고한 거죠. 대중들이 다 예수님의 일정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 백성들은 동네 앞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충성됨의 첫 번째 내용은 믿음직함입니다. 그러면 뭐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돼요.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믿지 못해서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부터 사실 분열하고 문제가 생기고 작은 일에도 자꾸 마찰이 되고 다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다. 예수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믿음직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정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 안 보이면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꼭 사고치고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이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대폰 꺼놓고 동선이 잘 파악되지 않은 남자들, CCTV가 그래서 필요하고 때로 전화해서 어디인지 꼭 물어봐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은 충성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몇 년 전에 한국에 가보니까 그 한국 교통 경찰이 없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교통경찰이 잡지를 않는가. 근데 교통법규를 어기면 언제 어디서나 번뜩 해놓은 CCTV 화면에 찍혀서 티켓이 집으로 날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얼굴에 아주 깨끗하게 찍혀가지고 아주 변명조차 할 수 없대요. 내가 운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 티켓이 날라올 때 이제 조수석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티켓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엉뚱한 사람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가지고 가정불화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나 봐요. 그러나 충성된 배우자는 선명하게 찍히는 사진 앞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든든한 그런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또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누가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가 충성된 사람이 되세요. 자기 자신, 나.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남에게 대비하면 진짜 자기 자신 안 고쳐져요. 다른 사람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아무리 해봐야 사람이 안 변하는 까닭은 부부 학교 갔다 오면은 아, 네가 그런 엄마가 돼야 된다, 네가 그런 아내가 돼야 된다 상대방만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그대를 위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회사에서 일하는 일꾼 가운데 바깥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죠. 큰 도움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깥만 하시는 분이 있고 바깥 이하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눈치껏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고 주어진 일도 누가 안 보면 깨부리고 하지 않고 볼 때만 하는 척하는 것. 이런 분들 때문에 회사는 또 매니저를 고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감을 주고 격려하고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뭐 CCTV까지 설치해서 사람을 감시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언젠가 LA에서 사람을 구하는 식당 주인이 자기 앞에 일하러 온 분이 자기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뽑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실한 줄 알았는데 함께 일해보면 꼭 그렇게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라고 일찍 가려고 하고 또 늦게 나오고 그리고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가장 일손이 필요할 때 꼭 자기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1.5배를 더 일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 사람들 이걸 모르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일하려고 하면 그거는 절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1배로 일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보다 일 더 덜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그만큼 마음이 가거든요. 예수 믿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1.5배 꼭 더 일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려면 집안 청소를 완벽하게 끝내고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후에야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기도 중에 만나기 위해서 하루 일과에서 조금도 깨어버리지 않고 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밤 낮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냥 이 세상에서 일할 시간에 주님 만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 신앙생활을. 예수 닮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Reliable, dedicated, thoroughly, 주어진 일에 헌신한 사람이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서로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직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됨이란 믿음직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다 맡겨줘도 전혀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요. 내가 예수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시되 귀신의 자결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은 날이 저물고 난 후에 한 일입니다. 날이 저물고 난 후에. 근데 보통 해가 지면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그 후에도 병자들을 자기 자신처럼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이거는 주인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보통 종업원의 마음이라면 해가 졌으면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자신의 말씀 그대로 심리를 가져왔고 속옷 달라는 자에게 고도까지 주셨습니다. 종업원의 마음과 주인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혹시 종업원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이, 종업원은 내가 받는 대가만큼 일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종업원입니다. 내가 받는 대가 천벌이면 천벌어치 일하는 사람이 종업원이에요. 근데 주인은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는 내가 일한 만큼, 그러니까 대가는 후에 오는 사람이 주인이고 종업원은 대가가 먼저 오는 사람이 종업원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남의 일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요, 주인은 모든 것이 내 일이라는 마음입니다. 충성됨은 충성됨이란 그러므로 종업원이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 이게 충성됨입니다. 충성됨이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여러분은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어진다. 반드시 그러세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내가 마치 천벌 받았는데 1100%치 일하면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 되게 손해보네. 진짜 중노동이네. 대가 제대로 못 받네. 그러면 항상 노동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노조 붉은 띠 메고 거기에서 그 인생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내가 거기서 그냥 머무는 삶이 되고 말아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봐야 주인만 좋지 나는 골병 든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주인의 심정으로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경험과 배움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인이 배우는 것과 아는 것과 종업원이 아는 것과는 종업원 생각에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움이 달라요. 깊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못 배우세요. 그렇게 일하시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치킨집을 하면서 가게를 내지만 그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뭘 배워야 되냐면 주인의 마음을 배워. 그게 2%가 다른 거거든요. 맛이. 그리고 그게 결국은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인의 마음으로 일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움이 달라진다는 거. 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배움이 달라진 모든 일에서 발전하게 되죠.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민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세 이민자가 뭐 장관이 된다는 것은 이건 입지전적인 일이죠. 오늘날에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에 불가능하다면 옛날에 성경시대, 지금부터 말하자면 거의 뭐 4천년 전의 일인데요. 이때는 더 불가능했던 때입니다. 뭐 거의 완전 불가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반상의 구별 같은 게 뚜렷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라로리 티켓 맞는 게 그런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라로리 1억 불 파워볼 같은 게 맞는 게, 누가 그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상어에게 물릴 확률이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상어에게 물렸다가 상어에서 물려서 죽는 게 아니라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상어에게 물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게다가 상어에게 죽는 게 아니라 벼락에 죽는 거예요. 벼락에. 예. 이런 기가 막힌 이게 라라리가 그래서 그게 요행이라는 겁니다. 이민 1세 그것도 노예 출신이 애굽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애굽 땅에서는 반상의 구별이 엄연했던 시절에 그거는 그냥 불가능해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정말 운이 좋아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충성된 그의 성품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언제서 이게 충성됨이라는 것은 삶의 자세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충성된 사람이 사회에서 충성된 거고요. 그래서 삶에서도 그래요. 안에서 깨진 바가지는 항상 밖에서 새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게. 항상 충성된 사람은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정에서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알아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맨 막내를 갖다가 형제들을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형제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가정 매니저로 삼았다는 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충성된 아들이었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서열을 무시하는 일이 처사가 돼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빌미가 되었지만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된 이유는 분명하지요. 아무도 요셉처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가 맡긴 일을 마지못해서 했었고요. 다른 자식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뭐 유다, 다른 자손들 이사갈, 스불론 다른 자식들은 다 아버지가 맡긴 일을 마지못해서 야 양치러 가라 그러면은 아휴 오늘 또 양치러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가 양치다가 가끔씩 아버지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고 길에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도 하고. 근데 하늘 아래 비밀은 없잖아요.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처리해서 주인의 심정으로 아버지 기대 이상으로 일을 해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된 이유이지요. 어린 나이에도 형제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충성됨입니다. 아버지처럼 주인처럼이라는 마음.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요셉의 이런 태도는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변함이 없었어요. 노예란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하나도 되지 않는 주인의 소유에 불과한 존재가 노예, 짐승 같은 존재. 모든 공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주인이 가져가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정말 열심히 충성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 땅 보디발 자기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다른 종들과 크게 구별되는 그런 요셉의 행동과 태도에 보디발이 크게 감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출신의 노예들도 참 많았을 텐데 그 위에다 언어도 잘 사실은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잖아요 애굽말이. 그러니까 언어도 어눌하고 근데 이 요셉을 갖다가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감섭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요.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문제로 감옥에 가게 되지요. 이 장면에서 만약 요셉 이야기가 끝났다면 충성됨이란 아무 의미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만약에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열만하다가 이용만 당하고 토사 구팽된 어리석은 인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충성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쓰는 그 격언인데 이 말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일을 맡기게, 누가 맡겨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 그러면 누가 내게 큰 일을 맡겨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스스로 돕는 자를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했던 청지기를 칭찬하셔서 저를 축복하셨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남긴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요셉에게 나타난 역사였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가정에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일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음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하늘은 충성된 사람을 돕습니다. 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죠. 운칠 기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간 인생의 성공은 운이 7이요 기술이 3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운이 7이나 되는 그 운이 아무나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늘의 도움이 되어지는 그 운이 따르는 사람의 비결은 충성됨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충성된 성품이 중요한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령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르기를 원하세요? 진짜 기적이 따르기를 원하고 운이 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충성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충성되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부터. 아내를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감동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나를 그냥 전화도 하지 않아도 다 믿어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줄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시작인 겁니다. 요셉처럼 내 가족에 형제들이 많지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맡긴다, 네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믿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들을 수 있다면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데 성공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뭐 당회원들이나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칠이 따르게 될 거예요. 운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입니다. 보통 자식과 골프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골프의 글랜드 슬램을 달성했던 남아공의 게리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림 밖에서 딱 친 골프공이 홀컵에 그대로 기적처럼 빨려 들어가 우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 두 번이면 기적이잖아. 근데 이게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운이 따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답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옥중에서도 사무관리가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재수가 좋아서만 그렇다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장로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혹은 어떤 리더십에 서가지고 나가는 것이 운이 좋아서만, 저 사람은 무슨 목소리가 커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으로 운이 억세게 좋은 사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림 밖에서 친 골프공이 홀컵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운은 아무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오직 충성된 일꾼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판단들에서 많아지는데, 언젠가 대형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과 나는 대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계셨던 분인데 여기 포트리에서 한번 만났을 때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교육자와 인터뷰할 때 자기는 꼭 한 가지만 그냥 강조한대요. 더 많은 얘기 안 하고, 그대가 담임 목회자의 심정으로 일하신다면 반드시 잘 되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그분 자신이 그렇게 부교육자였을 때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셨고 결국 그분은 쟁쟁한 목회자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를 목회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잘 돼. 근데 그 마음을 품지는 못해. 이해가 맨날 이해가 안 된대. 이해하려고 한 적은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지 주인의 심정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내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건 맨날 불평이에요. 아유, 지금 주인이 날 몰라준다. 뭐, 왜 월급은 요거밖에 안 되나. 주인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주인처럼 일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한다. 주인이 되실 거예요. 그냥 주인처럼 일하는 자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일한다는 점입니다. 때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되게 열심히 있어요. 일을 할 때 보면 엄청. 근데 주인과 상의하지 않고 주인의 뜻과 다르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 때로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열심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열심을 일하면 이런 핀잔을 받게 되죠.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냐고. 문제로 이렇게 일으키게 되죠. 요셉에게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을 때는 보디발 주인의 마음에 속들게 요셉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다르게 일했는데 그 열심을 냈다고 해서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을 리가 없어요.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모든 나라를 요셉에게 맡겼을 때에는 바로 왕 자신의 마음에 속들게 요셉이 그 뜻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충성됨은 방향이 있는 열심입니다. 방향이 주인의 마음,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쫓는 열심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열심.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를 잘 섬긴 효자가 있었대요. 새로 부임한 원님이 효자를 칭찬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효자에게 상을 내리기는 그냥 권장을 쳤다고 하지, 형틀에 맨 효자가 말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혼자 되신 지 30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최선을 다해서 봉양했습니다. 저를 형틀에 매이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그 아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너는 지난 30년 동안 홀로 된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입을 거 먹을 것이 아니라 새 어머니라는 사실을 정녕 몰아줬단 말이냐? 호통했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이루는 열심이 충성이지 내 자신의 의를 힘써 내세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열심이 아닌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의 원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충성이지 종업원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열심이 충성이 아닌 겁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의 충성됨은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고 그 뜻에 맞춰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지 내 생각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열심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 있는 사람에 의해서 더 힘들어져요. 교회는 때로는 정말, 왜냐하면 그 방향이 다를 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양심선언이 본문을 이루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의 입을 빌어서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 행동한다고 하지만 만약 한국 정치권에서 이런 풍토가 자리 잡게 된다면요, 앞으로 더욱더 반목하고 분열하는 더 큰 어려움이 온 나라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미 전 국무장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위대하다는 점은 이런 사람들의 인물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확신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론할 때에는 윗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솔직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치열하게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토론 단계의 충성입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 결정이 자신의 의견이었던 것처럼 몰입해 실행하는 게 충성입니다. 이게 콜린 장군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 칭찬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토론 단계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교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토론의 장은 있어요. 치열하게 자기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결정이 당에서 되어졌을 때는 따르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단계마다 충성이 다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어떤 이 사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어요. 그 말까지도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토론하고 하시고 그러나 가정에서도 남편이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마치 내 의견인 것처럼 따라야 됩니다. 그게 충성인 겁니다. 서로 크게 다른 수많은 인종들이 얽혀 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까지도 정치 보복이나 혹은 배신의 정치로 인해서 분열하거나 혼란을 걷지 않고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이루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는 충성됨에 있다 확신합니다. 토론 단계에서는 치열하지만 한번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바로 그 뜻이 내 뜻으로 알고 더 이상 토 달지 않고 한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토론하셨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자기 뜻을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이 결정된 후에는 아무 반발 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뜻이 곧 내 뜻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충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직함, 주어진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불안하지 않은 사람, 끝내주는 사람, 그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주인처럼이라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펼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날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주인처럼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또 안 되는 거고 운칠기삼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나만 따라다니는 사람 살다 끝나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을 살다 보니까 또 원망스럽고 세상이 내가 이렇게 된 건 사회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기득권자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충성되면은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건 영어로 steadfast, 견고함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 쉽게 포기하지 않냐고 전열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태도입니다. 한 공동체와 사회와 더 나아가서 국가는 그런 구성원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나가게 됩니다. 동산교회는 오늘날까지 여기 서 있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이 자리를 꾸준하게 지킨 분들에 의해서 서 있게 된 겁니다. 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별별 일들을 다 만나게 되어지는데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스테드패스트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 서 있는 자세를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가 되더라고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스테드패스트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 끊임없이 그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되고 앞날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보다는 솔직하게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하나님 내게 충성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부터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사회 직장 생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보면 정말 믿음직하다 이렇게 예수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충성된 일꾼을 칭찬하시며 그에게 반드시 상을 내리십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받들어 충성하셨을 때 자기 뜻 버리고 그 이름을 만유 위에 세우시고 모든 만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문화 비유를 들어서 충성된 일꾼들에게 다섯 고을을 다스리고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충성된 일꾼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선물로 풍성하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십시오. steadfast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온다. 운칠기삼 운이 역사에서 그림 밖에서 칭거리 그대로 홀컵에 빨려 들어가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심을 다해서 충성되게 나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늘 충성된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 하늘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